제가 잠깐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배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창세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그 창세기에 있는 인물, 지금도 지금 창세기의 부분인데 인물을 쭉 공부해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 갖고 이렇게 쭉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지난번에 그 에녹 형제님에 대해서 또 노아 형제님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원래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준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년 전 이제 1년 전에 저희 1년 전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작년 2015년 그 여름 휴양회 때 우리 박려찬 목양자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솔직히 저는 큰 틀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까먹어서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냥 순서 제가 다룰 다는 뭐 작년에 우리 방울천 의원님께서 다루셨던 그만큼 자세하지는 않아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 큰 틀에서 그냥 요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있었던 그 시대의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 걸로 가족 배경이라든지 그걸 좀 살펴보는 걸 좀 메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제 근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면 사실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늘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그러한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이상 야곱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많은 그 뭐 다윗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걸 뭐 작년에도 많이 다뤄주셨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인물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이 그 이제 노아까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 형제님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는 아브라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에녹 형제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순서를 보면은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 300 그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한 350년 정도 대략 이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BC 한 1996년에서 7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시기가 BC 1996년, 뭐 7년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보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 시기를 어떤 분들은 이제 2348년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또 2500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는 이제 이 저희가 주로 많이 참고하는 쪽을 보면 2348년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데라의 아들이고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오죠. 이 데라라는 이 데라라는 사람의 이제 자녀들이 아브라함이 있고 이제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아담 이후에 이 셋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계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계보에 속했던 이 셈 이제 셈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셈, 함, 야벳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셈만 해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500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홍수가 있고 나서 한 350년 정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들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가 대략 그 어느 정도 지점인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있고 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물렀죠. 아라랏산에서 그 8명 노아의 가족 8명이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셈, 함, 야벳이 가족이었잖아요. 셈의 가족, 함의 가족, 뭐 야벳 가족 이렇게 두 명씩 있었을 테니까 아마 이제 두 명씩 이렇게 그 같은 지역에 살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약간씩 처음에 이렇게 막 서울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대전이면은 서울에서 대전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지역 정도 연락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이제 지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축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목초지라는 게 이렇게 뭐 다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많이 있다 보면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그 뭐 노아도 그렇고 셈, 함, 야벳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흩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그 상황이 이제 BC 한 2000년경 정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목축업이 이제 생활의 기반이다 보니까 목축업 그 이제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고 또 이제 농사라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 물이 풍부한 그러니까 농사를 떠나서 뭐 농사가 이제 언제부터 지어졌냐 그거는 이제 뭐 그걸 떠나서 그 어떤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 사람이나 뭐 짐승에게 꼭 필요한 건 이제 물인데 물이 좀 풍부해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로 물이 있는 이제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서 좀 이렇게 밑에면서도 약간 동쪽으로 해당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강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중해 이렇게 하고 그 지역의 그 지도를 대충 아마 아실 텐데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 지역 거기가 이제 그 굉장히 넓은 이제 평야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평야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이제 보통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신할 땅 신할 평야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 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는 했지만 흩어지면서도 또 그 주로 물이 있는 이제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서 살았다라는 거 창세기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본 이 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홍수라고 자꾸 이제 노아의 홍수 연결을 짓는데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사람이 또 짐승을 먹는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먹는 거 이렇게 그런 걸 허용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짐승들도 또 이 사람을 아마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맹수들이 그러니까 뭐 일부러 사람을 사실 뭐 짐승들도 사람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무서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짐승에 의한 공격들, 맹수들에 의한 공격들이 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산에서 살기보다는 이게 좀 그 평야나 이렇게 물이 좀 풍부한 이런 지역으로 많이 옮겨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당시 상황, 이제 당시 상황이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들을 볼 때 우리가 홍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대략 이제 홍수가 있고 나서 한, 이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는 홍수가 있고 나서 한 350년인데, 지금 창세기 11장에 금방 제가 읽어드린 그 배경은, 홍수 이후에 한 약간 100년 정도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그 방주가 머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샘과 함과 야벳이 이제 흩어지면서 약 한 100년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이 홍수 이후에 약 대략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금방 읽은 거죠.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 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러니까 당시에 그 홍수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바벨탑이라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탑을 좀 세워보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돌 대신 벽돌을 취해서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이렇게 이제 탑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 그 홍수 이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참 이 굉장히 이 건축 기술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바벨탑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흩으셔서 이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탑 쌓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벨탑의 이 역사학자들이 바벨탑을 이 연구해 본 결과, 그러니까 단순한 탑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낸 것인데, 이 바벨탑 사건이 대략 이제 BC 2250년 경에 있었다 그래요. BC 2250년 경.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가 BC 2348년 이제 오늘은 좀 숫자가 좀 많이 나와서 헷갈릴 텐데 저도 다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이제 홍수 이후에 약 100년 정도가 돼서 이제 생긴 일인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여러분 홍수에 몇년 정도 살았을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가 몇세때 홍수가 일어났냐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네, 600세. 그리고 노아의 수명이 950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몇 세를 더 사는 거예요? 대략 350년 정도.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한 노아 홍수, 이제 홍수해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있어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으면, 노아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셈, 함, 야벳이 한 500세 정도 살았다 그랬다 그러면, 셈, 함, 야벳도 지금 건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년밖에 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역사에 산 증인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야, 우리가 좀 튼튼하게 이 탑을 지어서 절대로 우리 이 탑을 절대로 탑 안에 이제 탑을 쌓아서 그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바람이 치고 뭐 어떠한 큰 비가 와도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탑을 좀 쌓아보자. 이제 그런 도시와 탑을 이제 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얼마나 빨리 타락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그 사악함을 보면서 온 지면을 다 쓸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그리고 이 노아라는 사람, 또 셈, 함, 야벳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지금 역사에 산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이제 이 바벨탑이 지어진 이 100년 정도를 시기를 따져보면 대략 한 증손자 정도 되는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탑을 이제 이 쌓은 장본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니므롯이 대략 보면은 창세기 10장 8절에 등장하는 이 니므롯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함, 셈, 함, 야벳의 이 함이 이 홍수 이후에 한 5년 정도 돼서 구스를 낳아요. 함이 구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홍수 이후에 한 5년 정도 돼서 낳는 거죠. 이 구스가 한, 대략 결혼해서 한 30세 정도 돼서 니므롯을, 낳았다고 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이제 니므롯이 한 30세 정도. 그리고 니므롯이 예를 들면 뭐, 한 35세나 40세 정도 돼서 이제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치면 뭐 대략 한 10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로 따지면 이제 뭐 이제 손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하고도 뭐 얘기도 아마 했을 거고 뭐 얘기도 들었을 텐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 홍수에 산 증인들이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 홍수에 산 증인이고 자기의 진짜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다뭐 어쨌든 간에 이 홍수에 다산 증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 있고 그런데도 이런 바벨탑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타락으로 빨리 가는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는 거,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그 존재, 저와 여러분이,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을 이 바벨탑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또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어떤 것에서도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 같은 거. 그래서 이 바벨탑은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바벨탑을 더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벨탑이 지어진 그 이제 그 신할 땅, 그 바벨로니아 그쪽 지역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집트 땅인데 그 이집트 땅에 가보면 이 이제 지구라트라는 그 건물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지구라트라는 그 건물이 이렇게 이런 그런 발견했는데 그 지구라트라는 그 건물이 이 이제 바벨탑의 어떤 그 바벨탑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사각이면서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데 이 지구라트를 살펴보면 이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의 특징은 피라미드 형태의 탑이고 또 네 귀퉁이가 동서남북과 일치하고 있고 동쪽은 모서리가 춘분, 추분의 일출 지점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벨탑에서 뭘 했냐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라트에서 뭘 했냐? 이 지구라트는 천문학 그리고 예언을 행하는 이 천문학 관측대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그냥 단순한 건축물로 보지 않고 이러한 그 지구라트 이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 도시를 형성도 하고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건축물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꼭 살펴본 이게 그것들을 이제 밝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바벨탑이 일반적인 그런 단순한 탑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제가 이 바벨탑을 이제 굳이 말씀드린 것은 바벨탑 사건이 홍수 위에 한 100년 정도 있었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게 이제 거기가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제 신할 땅 근처 그 바로 밑에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 지역이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미 이제 사실 이 그 바벨탑 그 지역으로부터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 이곳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굳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라라산 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레스 강 거기 그 두 개의 강이 있는 그 접하는 쪽에 신할 땅에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50년 지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 살았었는데 거기서 뭐 했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냐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했겠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아브라함도 만약에 거기 계속 있었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상 숭배가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공부하기로는 그 바벨로니아 지역 그게 이제 바벨탑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바벨탑을 공부해 보면은 그 니므롯 아까 말씀드린 그 니므롯이 그의 아내 세미라미우스하고 거기 이 바벨탑에서 태양신을 숭배했고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그 바벨로니아 지역에 굉장히 팽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지역, 이제 거기서부터 태양신 숭배, 어머니 하나님 그 숭배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게 온 지역으로 퍼진 것이거든요. 이제 뭐 그거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그 지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 분리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한 무리, 한 민족, 한 백성을 이제 삼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향과 친족, 가족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향과 친족과 가족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인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면 다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기를 얽어매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고향과 친족, 이 가족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전에 잘못된 삶으로부터 어떤 이 분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 이런 배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이 좀 없게 하지만 간단하게만 좀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이제 이 중요한 인물인 것은 아브라함을 성경이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인물이죠. 저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공부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 용어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뭔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가장 뭐라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뭐라 그러냐, 가장 제일은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볼 때. 성경에 보니까 사랑, 믿음, 소망,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공부해 보면서 사람의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제 우리 사람 측면에서 볼 때,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이란 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구원이란 걸 생각해 볼때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은혜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긍휼이 많다고 구원받습니까? 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갖고 있고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꽝이다.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할 때이왜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믿음, 이 believe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또 노아도 있었어요. 그러면 에녹도 노아도 우리가 다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아벨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 있었죠. 예, 믿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믿어서 예, 구원 받은 것이라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이 처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believe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제 아만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만이래요. 예, believe 이제 believe라는 그 믿음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아만인데 아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아멘. 예.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believe라는 게 믿다, 확신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예.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아마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새로운 인류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에녹 예를 들면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 이것은 그것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모든 인류가 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믿음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요 부분은 하여튼 다음에 한번 좀 더,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 또 오늘은 제가 앞에 부분을 원래 좀 짧게 하고 뒤에를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가 좀 길어져갖고, 배경 설명이 좀 길어져갖고, 그래서 오늘은 요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아브라함이 그 태어났을 때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이, 홍수 이후에 한 350년 정도 됐을 때 이 온 세상이 타락하고 또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의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셔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셨고 또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 정말 이 세상과의 어떤 그 분리를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분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감에도 불구하고 늘 나그네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알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배워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